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7월 19일 주말 아침입니다. 뜨거운 날씨, 여기저기 비 피해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는 슬픈 여름입니다. 하지만 눈을 잠시 또 돌려보면 초록이 무성한 청춘 같은 젊은 계절에 청취자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 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뉴저지 주민이며 76세인 남편이 7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최근에 신장이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몸이 약해서 수술을 못하고 또 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신이 불안정해서 정신과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고 있고 또 저에게는 협박성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정 불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택에 살고 있고 사업체도 있는데 아들이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소셜 시큐리티로 월 1,5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인이 아마 생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7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고 또 키드니가 나빠져서 또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주 독한 약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질환에도 역시 이제 수술 안 하고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많이 먹다가 보면은 그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에 가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치매 진단 받고 또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먹는 약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는데 그 부인한테도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협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가정불화로 신고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복합적인 질환 상태가 생겼을 때에 이제 나이가 들면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각각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다른 진단을 받고 나면은 병 진단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케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신 이상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대개 이제 가정불화일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협박을 한다든지 뭐 불안하게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정불화 문제로 신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일단 경찰에 가정불화로 신고를 해놓게 되면은 경찰은 와가지고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해버립니다.
네.
그게 우선 급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접근금지, restraining order를 내려버려요. 리스레이닝 오더를 법원을 통해서 추진을 해버리게 되면은 두 부분은 별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별거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소시켜야 되고 또 병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 케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결국 이혼을 하는 상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악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정불화 문제로 문제를 끌고 가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부인도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정신과 의사한테 가니까 또 디멘시아 초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단받는 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 중병을 앓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부인으로서는 난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환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두 부부 사이에요. 가정으로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치의가 있으면 내과 의사요. 네. 주치의가 있으면 가서 종합적인 것을 얘기 다 해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치료나 또는 케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케이스마다 의사를 찾아다니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져 버려요. 오히려요. 그래서 그런 사정인데 이 경우는 지금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키드니, 간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양론에 정신질환 케어를 하는 양론에 가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경제적인 사정이 자택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오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재산 가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를 장기 치료를 하려면은 통통케어 메디케이드도 받아야 되고 널싱홈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는 정신질환 그 요양하는 요양소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사업체의 자산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나 또는 자산 문제를 어떻게 이게 잘 정리해가지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보면서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크로스업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사업체는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업체를 아들한테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본인들에게는 사업체에 대한 자산 부담은 없어지는 거죠.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이 5-year back-check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고려해서 변호사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아들이 그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모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상담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 종합적으로 병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치료, 장기 치료 방법 선택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을 노후 정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부의 혜택을 받고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제 자택도 있으시고 사업체도 있는데 남편분께서 그냥 널싱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상태에서는 널싱홈 가게 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안 됩니다.
네.
안 되기 때문에 집이 있는 거는 관계없어요. 부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업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널싱홈을 가게 되면은 널싱홈의 경비를 프라이빗 페이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이 오죠. 사업체도 문제가 오고 또 널싱홈 경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시급히 자산 문제를 정리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진행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아드님이 있으면 아드님하고 상의하면서 또는 변호사하고 또는 주치의하고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이 사시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CN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전화 예약 가능하십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 혹은 대면 상담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네, 다음 상담 소식입니다. 저는 63세로 뉴저지에 살면서 프리랜서 직업으로 1년에 4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해서 Early Social Security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 1,000불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 Social Security 조기 은퇴 신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어리 소사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일을 하면서 이제 요새 소사스키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어리 소사 조기 은퇴 소사스키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는 소셜시큐리티는 자격이 있으면은 62세부터 조기 탈수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할 수가 있죠. 물론 62세에 타게 되면 70%를 타게 되고 63세에 신청하면 75%, 그 다음에 이제 쭉 80%, 뭐 86%, 93% 이렇게 나가다가 67세가 되면은 100%를 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신청을 해서 타게 되면은 만약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인컴이 일정하게 액수가 있는 상태에서 어리 소사시티를 타게 되면은 어리 소사시티를 삭감하는 제도 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62세부터 65세 사이에 일하는 인컴이요. 1년에 23,400불 이상이 되면은 그 23,400불을 오버하는 액수에 2불당 1불,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Early Social Security에서 삭감을 하고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삭감하는 거는 67세 Social Security 만기 수령 때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삭감된 액수는 67세가 되면은 다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주나요?
네, 반환해줍니다.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세금을 내서 적립된 그 연금이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냥 그걸 차지해버리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 삭감했다가 나중에 67세가 되면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나 타는 동안은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어서 연 인컴이 많아질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 인컴이 62,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오버랜액 3불당 1불을 그 소사시큐리티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66세 때 탈 경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있으면은 풀 소사시큐리티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66,000불의 오버랜 액수의 3불당 1불을 삭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연 4만 불의 인컴이 있기 때문에 23,400불 기본 액수에 한 16,000불이 오버가 되잖아요.
예.
그 오버된 액수에 2불당 1불이니까 8,000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8,000불을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660불 되잖아요.
네.
이 660불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Early Social Security 1,000불에서 디덕트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한 340불 정도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은 일을 하면서 Early Social Security 타는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earning income이 있는 상태에서 Social Security를 타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가 일부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일하는 인컴이 25,000불에서부터 34,000불 사이가 되면은 연 그렇게 되면은 타는 소셜 시큐리티의 50%가 taxable income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자체가 전체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텍스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50%가요.
네.
그리고 이제 34,000불 이상 인컴이 될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의 85%가 텍세블 아이템이 됩니다. 이분의 경우는 4만 불 인컴이 있는 상태에서 어리 소사시를 타게 되면은 85%의 소셜 시큐리티가 택세블 인컴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할 액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경우는 일하는 한 의료수사실 일타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62세 얼리를 받았을 때는 이제 인컴이 있을 경우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2분의 1씩 삭감하잖아요.
예.
근데 67세가 되면서 일도 계속 하는데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이제 풀로 받을 텐데 그때는 받는 돈에서 삭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예, 그때는 삭감이 없습니다.
아.
삭감은 67세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7세 이후에 인컴이 있는 상태에서 소사시키를 받잖아요. 그때 받은 내 소사시키는 내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이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사시키를 타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소사시키티의 50% 또는 85%가 택스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시면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생기시면 AWCA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내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에 대면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전화 201-862-1665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볼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식탁에서 그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많이 먹어서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식품 중금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중금속에 뭐 노출이 되었다 뭐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게 노출이 되게 되면요, 뭐 급성 만성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만성 기침이라든가 피로감
네.
그리고 인지 능력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면역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에 걸리거나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 속의 점막이나 점액 분비 그리고 숨가쁘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중금속에 의한 뭐 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암은 전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그 2006년도에 발표된 비소와 방광염 관계의 연구에서도 보면요. 중금속 노출이 네. 결국 암 발생률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20세기 초에는 미국 인구의 3%만 암 암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1950년이 되면서 미국 인구의 20%가 암에 걸렸고요.
네.
2000년대에는 38%가 암에 걸렸고요.
네.
최근에는 두 명의 한 명꼴이 이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중금속 오염으로부터의 그런 노출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중금속의 노출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저희들이 네. 그게 노출되는 줄도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식탁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먹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첨가물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가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감미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청량음료라든가 유산균 음료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가공품 우리가 뭐 햄이라든가 이런 과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아세설팜 칼륨이라는 게 있고 스크랄로즈라는 거는 거의 설탕의 뭐 300배, 6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카린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식품 산업에서 설탕보다 몇백 배를 내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설탕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것만큼 뭐 지로 칼로리, 뭐 저칼로리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은 다 이런 감미료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고결 방지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식품의 입자가 부착돼서 고형화되는 거를 이렇게 방지해주는 그런 첨가물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품을 제거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장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잼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뭐 규소 수지, 옥시스테아닌, 그다음 미디스트리산, 라우린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껌에도 추인껌에는 에스테르껌이라든가 천연껌이라든가 초산 비닐 수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씹히는 그 물질의 그 특성을 만드는 그 첨가물이라고 하겠고요.
네.
그리고 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
빵도.
네. 네.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색제, 그러니까 햄 소세지 어류에 들어가 있는
네.
아질산 나트륨, 뭐 암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요.
네.
아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빵이나 소세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존제 같아요. 솔빈산, 뭐 솔빈산 칼륨, 안식향산, 안식향산 나트륨.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음식이나 뭐 식품을 구매하실 때 뒤에 이러한 식품 첨가물이 우리가 식품 첨가물인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탄산 칼륨 하면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나? 뭐 젖산 나트륨 하면은 이것들이 무슨 영양소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외에도 안정제라든가 여과 보조제, 영양 강화제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중금속이나 이런 독성 물질들이
네.
사실 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다.
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정화해야 되잖아요.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평상시에 첨가물을 줄일 수가 없다면
네.
이걸 첨가물을 섭취를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노출된 부분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라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
이 라면에는 이 면의 탱글탱글함을 살리기 위해서 인산 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산화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면을 끓인 면을 이렇게 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뜨거운 물을 드신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게 식혀져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어묵은요 정말 국민 간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맛있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 어묵에는 솔빈산 칼륨이라고 하는 세균의 변식을 억제하고 유통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다 섭취하게 되면 눈이라든가 피부 점막을 자극할 수가 있고 때때로는 출혈성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조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거나 헹구기만 하더라도 80-90% 이상을 이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묵은 반드시 꼭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치시거나 하셔서 사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김밥도 많이 먹죠.
네, 김밥.
네, 김밥을 드실 때 단무지는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단무지의 예쁜 그 노란색은 사실은 이게 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네.
예,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위해서 감미료 그리고 사카린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소화기 장애라든가 콩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기 전에 단무지도 약간 이렇게 찬물에 담그셔도 네. 사카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들 반찬일 것 같은데요. 바로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네. 네. 소세지에는요. 화학합성물,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 즉 우리가 MSG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식용색소라고 하는 타르색소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암뿐만이 아니라 구토, 천식, 아토피,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토피인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이런 행가공식품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칼집을 내셔가지고 소세지인 경우에는요.
아.
끓는 물에 한 15초에서 30초만 데쳐줘도 네, 그런 탱글한 맛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식품 첨가물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류통조림인데요. 여기에는 네. MSG, 타르색소, 식품 첨가물이 아마 통조림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 중에서도 이게 다 같이 이게 그 나쁜 건 아니고 통조림 중에서도요. 뒤에 보면 이 식품 첨가물이 거의 제로고 그냥 100% 원료인 것들만 있고 또 기름이 아닌 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걸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땐 기름을 꼭 짜서
네.
키친타올을 한번 이렇게 닦아서 요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빵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 식빵.
네. 식빵에는 이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감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뭐 산도 조절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빵은 우리가 뭐 데칠 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가열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게 휘발성이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팬에서 굽거나 오븐에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식빵을 바로 사오시면은 이게 휘발성이라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약간 이제 오픈한 다음에 오븐이라든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두부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두부요?
두부는 아무래도 이 콩이 그대로 모양 형태를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 과정에서 거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투포제라고 하는 거는 이 거품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시기 전에 찬물에 이렇게 헹궈서 드시면은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나서 안 드시면 좋겠지만 많이 드신다고 하시면은 또 이렇게 몸에서도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비트 뿌리라든가
네.
양배추라든가 마늘, 양파, 케일, 컬리플라워, 생강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네.
더군다나 물을 많이 드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해독된 부분들을 충분히 디톡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도 좀 중요한 거를 이제 알아봤는데 혹시 더 제한할 수 있는 식단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거 그리고
네.
이 대장의 그 미생물의 균총이 어떻게 되면 이런 중금속으로부터 빨리 배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건 대장이랑 신장이거든요.
네.
그럼 대장에서는 유용한 그 유익균을 올릴 수 있는 유산균이라든가
네.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네.
녹황색채소가 녹색 그린 파워를 줄 수 있는 또 클린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레몬은 그냥 디톡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찌든 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레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레몬물을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드시는 거 그리고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물의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이런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사시는 것도 좀 줄이시고
네.
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굉장히 간단해요. 담그고 데치고 끓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면은 아 너무 어려워 나 못할 것 같아 이러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의 식단에서 적용해 보시면 가족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WS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I love AWS.